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삶의 어두운 면들에 대해 살펴봐왔고, 주로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만과 시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두 죄에 관해서 다시 보자면, 첫째, 시기하는 죄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악으로 인해 악합니다. 시기 속에 어떤 악귀들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냉혹하고 은밀한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채울 수 없는 욕망과 감추어진 앙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시기야말로 냉혹한 죄들 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죄악임을 배웠는데, 그 이유는 시기는 의와 공평을 찾는 척하며 실제로는 파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자신에게 없는 좋은 것을 타인이 소유하거나 축복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그들이 그러한 좋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반되어 그들을 향해 극심하게 지속적으로 분개하는 심정을 뜻합니다. 전형적으로 그것은 타인이 즐거워하고 좋은 것을 경험함을 목격하는 가운데 자신의 불행과 재앙을 비통하게 여기게 되면서 자생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왜 그들은 가졌는가?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공평한 것을 찾고 있느냐 행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계명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죄목인 자만이라는 죄는 스스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죄입니다. 자만의 죄로 인해 그가 스스로를 보는 시각은 과장되게 되고 오만해지며 타인들을 무시하고 혹은 자신에 대해 자기 스스로 내린 평가에 대해 남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을 때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당신은 그런 나를 볼 수 없는 건가요? 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모든 죄들은 사랑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악들이 사랑을 동일한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죄악을 차가운 종류와 따뜻한 종류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은 차가운 죄악이란 모자라거나 오직 이기적이기만 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불성설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타인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에도 실패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따뜻한 죄악이란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향해 어떤 식으로든 얼마간의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한 이는 부패된 사랑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연관된 실체가 있는 죄악이 있고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무형의 죄악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 영역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압축해서 우리의 죄를 간략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이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 죄들은 결국 모든 죄들을 싹트게 한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위대한 것들을 경험하고도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치명적인 죄, 바로 영적 게으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리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그에 대해 1828년 노아 웨스터 사전의 정의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것은 오늘 아침 우리의 공부에 있어서 적절한 두 가지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첫째, 느림, 더딤을 뜻하고 둘째, 행동이나 일함에 있어 열의가 부족함, 부진함, 태만함, 나태함 등을 의미합니다. 죄는 동반자를 구하는데 특별히 또 다른 종류의 죄들을 친구 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게으름과 동반하는 다른 죄들이 게으름으로 하여금 그 게으른 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최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부추깁니다. 시기와 자만의 죄 또한 게으름의 제일 동반자들입니다. 죄에 관한 이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 12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경건한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좋게 죄에 짓는 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적 게으름의 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영적 게으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때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식별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영적 게으름의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식의 영적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게으름의 정의가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커다란 죄악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게으름이 감흥 없는 무관심의 상태에서 일어나다 보니 이로 인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거나 관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배울 기회가 있지만 나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어떤 것을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그의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고 전혀 없고 다만 홀려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마음은 캐세라세라식이 됩니다. 이는 사람의 미래는 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운명론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무관심과 게으름의 죄 내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나 단계가 있으면 짐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꼭대기에서 관심과 열정이 완전히 소멸된 밑바닥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영의 게으른 상태를 자각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을 수 있기에 이는 위험합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미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가장 심각한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열심과 무관심 사이 그 어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필사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아마도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고 있던 죄였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오로지 무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상태는 17절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종종 죄인들은 그 자신들의 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스로 영성이 뛰어나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꿰뚫어 보시듯 자신을 보는 것에는 실패합니다. 둘째, 세상에서 게으름은 포용으로 포장되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단어는 2세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영적 선전문구입니다. 모든 것은 포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모두는 포용적이어야만 한다고들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진실 혹은 신념들의 근거에 옳고 그름을 구분짓지 않고 그저 포용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마치 포용이 옳은과 그름을 나누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짓는 일종의 범세계적 종교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학교, 사업체 혹은 기관 등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는 그다지 포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용어가 사회통합 및 조화를 이루는 핵심 열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 이름하여 대체적 삶의 방식인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혼음 등을 포함해 세상적으로 용납되는 많은 죄들에 대해 친화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많은 미움을 받고 또 앞으로도 미움을 받게 될 이유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우상숭배 또한 반대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모든 것들을 더 잘 포용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를 보다 통합적인 종교로 홍보하게끔 압력받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독교는 편협하고 속 좁은 자들의 종교로 치부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세상의 흐름을 좇게 되었고 포용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진실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이 포용이라는 신종교는 의와 진리를 향한 모든 열정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발언은 포용력이 떨어짐으로 진실일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와 신학교들이 다른 교리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타협적인 메시지를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죄는 때때로 낙담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신자라가도 고백하는 자라도 의욕을 잃고 낙심이 크다 보니 절망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고 무신경해지게 합니다. 이 또한 게으름의 죄에 속합니다. 그들은 심히 의욕을 잃었기에 하나님의 것들도 사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으로 저는 영적 게으름은 잘못에 빠져버린 어떤 사람의 죄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초한 폐역의 그물 안에 갇힌 그런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스스로 영적인 문제를 안게 된 것이지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게으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의 죄는 언제나 또 다른 죄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보다는 게으른 자는 본인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다른 죄들에도 얽혀진 채로 심각한 죄인 게으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는 모든 자원을 그만두고 게으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자신의 게으름, 무관심 혹은 낙담에 대해 다른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제가 또 다른 죄를 은퇴하기에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다만 나태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죄들이 그로 하여금 더 심각한 영적 게으름에 이르게 합니다. 우린 여기서 죄들이 전형적으로 상호관계를 맺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게으름의 죄를 범할 때 그는 단 하나의 독립된 행위, 즉 단지 하나의 죄만 짓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든 감추어진 다른 죄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복합적으로 생기는데 어떤 유발동기, 생각, 욕망, 성향, 행위, 혹은 다른 죄들의 결과 등등에 의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여러 복합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적 게으름은 살생이나 도덕질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 내면의 악한 기질로 자리 잡고 우리의 생각,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영적 게으름의 진정한 본질은 종종 혼동되곤 합니다. 우리는 영적 게으름의 기본 의미 중 하나가 나태함인 것을 사전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 게으름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적 게으름의 의미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레베카 코넨딕 디영은 그녀의 책 반짝이는 죄악들, 새롭게 보는 7가지 치명적인 죄악과 그 해결책에서 영적 게으름은 나태함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상태가 주는 불행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임무들의 각고의 노력을 쏟아내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다른 어떤 것에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진정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해서는 나태한 태도를 취할 동안 다른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근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것으로든 자신들을 바쁘게 만들어서는 마치 자신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태함이 영적 게으름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 사이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느낍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오직 나태한 것으로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왜 우리가 그 나태함의 죄를 시기와 자만에 함께 치명적인 죄의 목록에 올려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나태한 것이 시기나 오만만큼 부약된 것이라고요? 하고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둘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브라이언 핸드는 그의 저서 지하계 그물에서 우리는 빈둥거리는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 즉 결과인 나태함과 그 원인인 영적 게으름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의 죄를 가졌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이라는 죄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다음의 혼동들을 겪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앉아서 쉬려고 하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혹은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요? 어디론가로 휴가나 방학을 즐기러 떠나고픈 소망이 드는 건 나쁜 건가요? 휴식이나 즐거움을 감안하는 건 다 죄악인가요? 손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일해서 결국 지쳐 쓰러질 정도까지 되어야 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지금 아주 궁금하실지라도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릭 에겔은 그의 책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일곱 가지 죄에서 영적 게으름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무심함, 즉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그 목적의식 또한 상실한 무관심입니다. 둘째, 즉 슬픔, 즉 절망의 구렁텅이로 모는 비애가 그것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영적 게으름이 무관심과 무심감과 관련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영적 게으름의 이 두 면 중 절망감보다는 무심함과 관련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헨리 페어리는 이에 대해 그의 책 오늘날의 일곱 가지 치명적 죄에서 영적 게으름은 사고와 감정과 영혼을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시리에 찬 상태이다. 의지나 의욕에 독을 친 것처럼 나태하고 절망하고 심약하고 소망이 없어진 상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심지어 좋은 일조차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절망의 영이 야기했다고 보여지는 어떤 무관심이나 소극성이 실제로는 이미 존재하던 영적 게으름의 죄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실제 교회 생활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내 사역 활동이나 여러 섬기는 일 혹은 친교 모임에서 떠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무관심해진 태도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대고 심지어 이모저모 타인들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선한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지라도 실망하고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또 낙심하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건 그들의 내면에 뼈들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 무관심하고 절망하고 무신경해지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 그들 나름의 핑계는 경건하고 영적으로 일리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 난 절망 때문에 게으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게으름은 다음과 같이 더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에서 어떤 목적도 유익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우리가 환난을 겪거나 꿈이 좌절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둘째로 영적 게으름은 절망감으로 포기하는 무기력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분주함으로 따분한 삶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로 쉼없이 과도한 활동을 하게끔 이끌기도 합니다. 셋째 학자들은 영적 게으름을 정의하기 위해 빈번하게 다음의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무기력, 무관심, 미온적인 태만함, 슬픔, 절망, 노고남, 쉼없음, 심리적 방전, 불쾌함, 혐오감, 지루함, 빈둥거림, 비애, 지침, 낙담, 증오, 넌더리, 삶의 쓴맛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영적 게으름의 정의 안에 속합니다. 삶이 견딜 수 없거나 참을 수 없거나 부담스럽거나 운치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단념하고 끝없는 절망과 방향상실이라는 극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적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 출애굽에 대한 굉장한 스릴이 있었고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 2절에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들은 곧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집트를 떠나왔을 때는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를 떠돌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꿈꿔왔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상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출애굽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목적도 유익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애굽을 통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던가?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광야를 헤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누리게 될 이상적인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삶에 두신 신성한 뜻과 목적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고 무신경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들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에는 항상 챌린지가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낙심, 즉 거대한 불행과 무기력으로 채워질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암울함은 불신앙의 증거인 영적 게으름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많은 실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겪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나는 어떤 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슬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인 자라면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원전 539년에 그들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빌론에서 자기 땅으로 귀국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도시와 성전은 완전히 황폐된 상태였습니다. 재건하는 일은 어려웠고 주변의 이교도 국가들로부터 방해도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정말로 바라던 그 귀국,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성벽을 쌓던 중에 사람들은 느헤미야 6장 9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성벽을 쌓는 것을 아주 많이 미루었습니다. 그 피곤함이 영적 게으름에 나왔습니다. 그 일은 너무 힘겨웠고 반대서락 또한 거세었기 때문에 다시 해보려고 안간힘을 얻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이런 일은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로 그러한 낙담과 무관심에 맞서 싸우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달란트 예화야말로 영적 게으름의 예를 아마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버린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지어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보다 시리에 차 태만하게 그 임무를 회피했습니다. 만약 그 종의 생각을 여실히 드러내었던 그의 변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그가 단순히 나태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서 그 종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투자하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두었으나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을 뿐입니다. 그 종은 그 주인의 성함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그 주인이 그를 신뢰까지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기회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사리에 맞는 사람으로 각각의 종들의 재능에 맞게 그 몫을 현명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각각의 종들의 능력을 알았으므로 그의 알맞은 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종은 자기가 받은 모두를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 임명하신 삶의 상황에 온몸이 얼어붙어 시리와 문관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예화 마지막에 그들은 그 주인을 원망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 종은 그 주인을 원망하고 그 주인을 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는 무관심의 주된 원인으로 영적 게으름을 지적하는 부분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4절에서 12절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성만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느라. 하나님을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4절에서 6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희망이 없다고 믿게 되면, 혹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걸맞는 선한 일들을 덜어내며 살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혹하셔서 자신의 믿음을 훌륭하게 여기시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다 보니 영성 있는 삶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나면 영적 게으름이 그 약한 믿음을 삼켜버리고 그에게 남은 불신앙을 드러내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그들의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나면 결국 그들의 삶은 아주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그 이웃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그 좋은 일을, 그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 경고의 메시지에서 결론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이 도덕적으로 실족했었던 것이 그 영적 게으름에 기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간음의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겨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한 것과 또 그로 인해 그녀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 또 둘 중 어느 아들에 관해서도 정의를 시행하기를 거부한 것, 압살롬의 반역, 나라 전역에 걸친 반역 반란 등의 일에 있어서 마땅히 그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임무를 도외시했습니다. 다섯째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차 무기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기 이전에 엘리야는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와 실패한 일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심지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조차도 위험한 죄입니다. 다윗과 엘리야 두 사람 경우 모두에서 게으름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단단히 기질로 자리 잡거나 평생의 삶의 방식으로조차 사용될 필요가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 모두가 근면하고 신실하고 순종적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낸 뒤에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만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영적 게으름이라는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선한 사람들에게 영적 게으름이 특별한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린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의 공격에 강력히 맞서고 성령 안에 거하며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축복을 대적하는 자기 연민의 낙심에 빠지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경건함을 지니고 봉사하는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잉태되는 많은 죄들의 그림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실한 자들에게서조차 얼마간의 게으름의 위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9절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6절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도 합니다. 게으름이 자기 기만과 자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는 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은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넷째 게으름은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결혼생활의 파탄을 가져옵니다. 결혼 후에 반복된 일상은 함께 새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했을 때의 그 첫 설레임을 사라지게 합니다. 당신이 그 결혼을 준비할 동안 얼마나 당신이 행복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의 경우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35시간의 비행을 했어야만 했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서 저의 아내를 항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복된 일상을 지나다 보면 사소한 짜증거리가 우리의 열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것들을 안정, 강건함, 신실함 등의 의미로 보는 대신에 지루하고 흥미없고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반복을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보게 되면서 사역을 파괴시킵니다. 그것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더 나은 목회지를 찾아 떠나고 싶게끔 압박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2년, 2~3년에 한 번씩 그 목회지를 옮긴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동일한 레슨을 15회째나 반복하고 있음을 따분하게 느끼게끔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던 모든 것들에서 실증을 맛보게도 합니다. 우리는 비관적이고 무력하게 세상을 보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아심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관해조차도 의문을 품게 되고 그에 대해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므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삶에서 주어진 임무들에서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종종 태만함이 슬며시 끼어들어 그 일들을 그만두고 싶게 만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거의 노라고만 하시는데 기도는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낙심의 이유들은 우리 외부에서 생겨납니다. 어떤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파이낸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고 그에 관해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관심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좁은 격차가 있을 뿐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성장 과정 및 훈련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크리스천 청소년,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영혼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삶이 항상 영적 성장에 있어 스릴 만점의 황홀한 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각한 장애물들과 의욕을 상실케 하는 일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영을 앞에 두고서 우리 자신의 낙심의 상태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겪게 하시는 그 어떤 일도 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나 그 뜻을 현재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영적 게으름을 막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여가 생활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휴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하심이며 또 그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것들에 대해 묵상해보고 또 그로 인해 즐거움을 찾는 방법은 잘 알지 못하고 늘어져 있거나 활동적인 오락거리들을 조충으로 그 여가 시간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일에 중독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의미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게으름은 산업화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죄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도록 노력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호스피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가 얘기한 중에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항상 내가 살았을 더 건강할 적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듣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가 라는 후회라고 그가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영적 게으름은 만성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올바로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잘 고려해 보세요. 둘째로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서 선하고 경건한 사고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나태함은 우리 마음이 흥미를 잃고 따분해지고 낙심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서 야기되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증상들 뒤에 있는 원인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멋있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 세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슬픈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잠재력을 다 꽃피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염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그 덧없는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할 때 우리의 낙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다 무슨 소용이람? 애써본들 뭐해? 어차피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토로하는 이 모두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반드시 결국에는 죄들이 영적 게으름을 낳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익한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신앙서적들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 영적 게으름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얻으려 할 때 우리 삶 그 자체가 지닌 활기는 둔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와 반대로 취득하고픈 물건들을 습득하지 못할 시에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탐욕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시기 또한 우리의 세계관을 병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통 죄악을 기르는 일에만 관심하며 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게으름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악한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도 결국엔 영적 게으름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인관계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허락하신 신체적, 정서적 즐거움을 잘못된 방법인 정욕으로 채우는 것은 결국 그 즐거움을 무뎌지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종류의 만족감을 포함해 지나친 탐닉은 그 어떤 좋은 것도 결국에는 실증나게 만듭니다. 넷째,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삶에서 고통과 좌절은 당연한 것이고 뭔가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수치스럽고 마음 상하고 파괴적이고 헛된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삶에 대한 혐오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로 인해 우리는 영적 게으름으로 마비되어 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타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바울의 충고는 영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세요. 전도서에 나타난 삶에서 겪는 좌절들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그는 일, 섹스, 음식,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다고 알려진 그 모든 것들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따분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되면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바로 삶의 결론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말 한치 앞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잡초처럼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까지 어떤 배양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양하지 않더라도 누가 그것을 뿌리내리기 하는 것일까요? 잡초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적 게으름은 마치 그물망처럼 우리 삶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 사고를 올가매야 우리를 영적 사망에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게으르신가요? 혹은 낙담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 있으시건 그 둘 중 여러분은 영적 게으름에 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순전하셨으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오늘 배운 영적 게으름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길에서 더 잘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